4월은 여러 기념주일이 많은 달입니다. 지난 주일이 순교자 기념주일이었고 다음 주일은 6.25 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평화 동일 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셨던 분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을 본받아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핍박과 박해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면서도 순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온 역사입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가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런 역사들이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내외에 알리게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옮겨갔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고 접했던 지역들과는 인종도 달랐고 문명도 다른 것이었고 종교 또한 판이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도 생소한 지역에 낯선 환경에 적지 않게 당황했고 전도자를 지켜보았던 현지 주민들도 너무나 이질적인 종교 문화를 만나면서 거친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마치 지각의 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거대한 지진이 나타나듯이 종교와 문화의 충돌은 폭력적인 박해를 불러왔고 이 과정에서 초기 전도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앞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지역의 복음화와 함께 새로운 문명도 꽃피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의 유럽입니다. 원래 유럽 문화는 헬레니즘에 바탕한 인본주의 사회였고 다양한 신화들이 지배하는 다신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근거한 헤브라이즘에 바탕한 신본주의가 출발이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핵심이었습니다. 생각의 근본부터가 상반되었습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또한 매우 달랐습니다.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질문은 어떻게? 라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의 대표적인 질문은 왜? 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했을 때 헬레니즘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상반되니 초기 교회는 그들의 존재에서부터 생각하는 양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거부당했고 선교지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이단적인 내용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실토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의 처지를 고백하는 용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었던 1세기의 전도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죽음 앞에 노출된 사람들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순교자가 생겨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지하 신사 참배 거부와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또는 6.25 전쟁을 전후한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의 와중에 많은 순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염산교회와 야월교회가 이웃해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6.25 전쟁 기간 중에 77명의 순교자가 났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이 어린이 포함해서 65명이었는데 65명 전원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순교가 하루에 이루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학살이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면 피하고 숨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다 모두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순교자의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다짐이 필요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회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초기부터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따르면 빌립보 전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바울 일행이 인근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옮겨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를 건립한 카산더가 자기 아내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데살로니가 이름으로 이 도시를 명명하여 데살로니가라 불렀습니다. 신약시대가 되면 이곳은 그리스 북부 지역의 교통과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인구도 20만을 헤아리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가리켜서 전 마게도니아의 어머니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저가 암살당한 다음에 내란 상태에 빠졌을 때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우스를 지지하게 되는데 그 공로로 주전 42년에 자유도시로 승격하여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도시는 로마의 지원으로 계획적으로 건립된 신도시와 같았고 로마 정부의 주관과 후원하에 많은 로마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 따르면 빌립보에서도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리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매도하고 고발하고 구속하고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에는 데살로니가 처음 전도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이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지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라며 고발합니다. 이런 소동과 박해와 혼돈의 과정을 극복하고 나서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생겨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비도덕적인 일을 했거나 정치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종교적인 사기 행각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당하고 고통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그들 스스로 말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17장 6절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의 많은 세력을 가졌거나 조직화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껏 네다섯 명이 일행이 되어 전도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네다섯 명의 활동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국법을 어겼고 다른 임금 예수를 말하는 반역의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사도들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죄명이 뒤집어 씌워졌고 그 때문에 공격당하고 괴로움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사상과 생각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당시 사상과 문화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배경은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와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둘째 특징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논리가 이원론 사상이라는 겁니다. 물질과 영혼은, 육체와 영혼은 근본 출발부터 뿌리가 다르고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방종한 일을 하더라도 영혼의 시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방종한 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신들이 능력은 대단하지만 도덕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화에서 백성들의 승화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 문화적 영향하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은 충격과 경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수 전도자들의 활동이 도시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고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를 줄여야 한다며 안간힘을 씁니다. 금년 11월 두바이에서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기후환경협약회의가 열립니다. 이 행사의 사전 행사의 하나로 전 세계 종교계 대표들이 모여서 종교계 입장을 논의하고 의견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의 탄소 농도가 10%나 20%가 됐기 때문에 이 소동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약 400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0.04%라는 겁니다. 여기서 0.01%가 더 증가하면 치유 불가능 상태로 전락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0.01%의 탄소가 미래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20만 인구의 대도시 데살로니가에 4, 5명 정도의 신자들이 들어왔는데 온성이 요란하고 소동이 생긴 것은 그 소수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두렵지 아니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해서라도 전도자들을 몰아내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를 극복하고 도시 역사를 새롭게 했고 이 도시가 복음의 도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인근 모든 지역의 선교의 중심 기지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다섯 명의 활동이 그렇게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전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자치구가 서울의 강남과 송파, 서초, 삼구입니다. 약 33%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20만 인구의 데살로니가를 4, 5명의 신자들이 뒤집어 폈다고 한다면 33%의 신자율을 가지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맞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도시에 충격을 주고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잘 이겨낸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박해는 두 갈래로 찾아왔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관료사회였습니다. 처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이 3주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습니다. 3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친 밖에 직면하게 되는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동과 박해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바울 일행이 밤중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데살로니가를 탈출하여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베레아론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전도자들을 괴롭히고 군중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도들에게 반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떠난 후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은 그들로부터 얼마나 더 큰 시련을 당했겠습니까? 겨우 3주 동안의 전도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도 견디지 못해서 야반도주하듯이 떠나왔는데 거기 남아있던 겨우 3주 동안의 양육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한 다음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비밀리에 파송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는 남아있는지, 성도들은 살아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린도로 옮겨서 전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말씀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 내용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내용이었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 지역에서 예수 믿으려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믿어야 된다는 말이 정설처럼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만족함을 표현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쩌면 박해와 반대 직면해 보지 않으면 내 신앙의 진정성이 의심해도 괜찮을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시련 당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유합니다. 박해와 반대에 직면하는 일이 조금 더 이상한 일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순교자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결코 격렬하게 저주하거나 성토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 따라 살다가 예수 이름 위에 생명 바치는 것을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 중에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시험과 박해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나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게 하시고 그런 사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도전과 시험과 위기 앞에 위축당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교회는 소망을 견고히 간직한 교회가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진 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혹독한 시련을 이기고 살아남고 건재했다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많은 행사를 치룹니다. 물론 이 행사들이 좋은 면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들에 대한 내용들을 늘 정리하고 확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본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컨텐츠들이 매우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견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즉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단순히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이는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자거나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신비에 몰입하자거나 아니면 언제쯤 오실 것이니까 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든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 없는 흠없는 신앙생활을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흠없는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 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종말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살이의 화려함과 규모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축적하고 그것 때문에 위세를 떨쳐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의 보화를 쌓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 자랑에 심취하지 않고 오직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 더욱 열중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단 한마디의 칭찬을 더 목마르게 사모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세상 현실을 이유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벗어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신앙이 너무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십자가를 너무나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대 협조자가 됩니다. 긴 역사 속에서 그리스 북부 지역 전체 전도와 동유럽의 선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9세기가 되면 슬라브족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슬라브족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데살로니가 출신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슬라브족은 그 민족은 문자도 없고 문명도 낙후했습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보급해 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출신의 그리스 선교사들입니다. 키릴 대주교나 메소디오소 형제와 같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리스가 문자가 비슷함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예배의 절차를 정해준 모든 것이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의 공로였습니다. 환난을 이겨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 선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교회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이기고 큰 역사를 감당했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5절에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 속에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복음, 말씀 등의 한 그룹과 성령, 능력, 기쁨 등의 한 그룹입니다. 한편은 논리와 교리를 말하는 것이 한편은 성령의 능력과 감성적인 영성적 요소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환난을 또 시련을 이겨내는 신앙,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신앙,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은 이 두 가지 축에 써 있습니다. 말씀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협상을 한 것도 아니었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원망한 것도 아니었고 비굴한 굴종도 아니었고 폭력적인 저항도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항과 저항과 박해와 핍박에 대하여 오직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다양한 종류의 반대와 영적 저항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끝없는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세속화되도록 유혹해 나갑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시대에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중년이 시작된 때와 상황이 유사합니다. 산적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세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교회학교는 답이 없는 어려움 중에 빠져있고 사회의 우리를 향한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응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불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시련과 도전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시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십자를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